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 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소망이 참으로 크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저희의 한계 안에 갇혀있고 여전히 저희들은 저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리의 성령이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경험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다니엘서 1장을 아침에 묵상, 그러니까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원래 이제 제 원대한 계획은 다니엘서 전체를 오버뷰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나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모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다니엘서 오버뷰를 같이 좀 하고요. 아, 제가 켰어요. 예.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실리콘밸리에서 혹은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보스턴에서 장학생이었거든요. 오래 공부하는 사람. 근데 보스턴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있을 때 그 꽤 이제 큰 교회, 이제 미국 교회예요.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그 라승찬 교수라는,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데 이제 영어 쓰시는 분이죠. 승찬 라라는 분이 거기 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거기는 그 교회는 이제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미국의 그 교회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white male Christian이 리더가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white Christian들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크리스천이나 아시안 크리스천의 리더십에 복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는 말하자면 white suburb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직 많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고 이런 교회였어요. 거기에 있는 백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업셋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한 제가 기억하고 한 두 주 정도를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이제 그 캄다운 시키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감히 나승찬 교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이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제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1, 2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캄다운 시켜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줄 알고 예, 저는 오늘 마음껏 질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예,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설교 중간에 졸리시면 일어나셔도 되고요. 그 뒤에 가서 뭐 과자 먹고 이거 다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 미국 여기서 있었던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첫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예요. 그 워렌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쓰신 논문 보면 이게 cited by 1328.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논문이 1328번이 사이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이쪽 분야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늘 막 학회 같은 데서 인바이트톡 오고, 그러니까 인바이트톡이라는 거는 이제 학회에서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영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논문 썼다 하면 막 몇백 번씩 사이테이션 사이트 되고 막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제 직장 동료였죠. 아, 물론 이제 저보다 뭐 나이도 많으시지만. 근데 이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사람들 좀 만나지 않나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그 학부를 제가 몹시 싫어하는 학교인 스탠포드를 졸업했어요. 예, 여러 번,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스탠포드를 어플라이해도 안 됐기 때문에 스탠포드 다니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스탠포드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졸업을 안 했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졸업하면 더 미워질 거예요, 이제. 아니, 나 칼텍도 싫어해. 어쨌든, 뭐 UIUC도 싫어. 어쨌든, 이분은, 그러니까 스탠포드를 학부를 졸업하고, 그 대학원 박사는 이제 버클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굉장히 좋죠. 논문을 썼다 하면 몇백 번씩 사람들이 그 논문을 그 사이테이션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그런데 이분은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나가는 분이니까 월급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분 부인이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얘기하는 게 자기는 돈을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데 내가 받는 월급은 그냥 보너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와이프가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아주 퓨 좋은데 뭐 제가 알기로 뭐 10밀리언 가까운 그런 집에 살아요. 맨션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학벌 좋고 유명하고 돈 많고 이것만 해도 참 견디기 어려운데 인격도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늘 저 같은 사람한테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저한테 엄청 도움 많이 준 분이에요. 인격도 훌륭하고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너 고구려에 또 이런 왕을 아니에요 저보고.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넌 그걸 또 모르냐 저 구박하고. 오케이 그래 잘 나가지 돈 많지 인격 좋지 뭐 결혼 잘했지 뭐 다 좋아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애들도 또 공부를 잘해요. 애들이 둘인데 둘 다 아마 스탠포드 졸업한 걸로 또 제가 싫어하는 학교인데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실리콘밸리에서 가끔 만나죠. 자주 뭐 늘 여기도 이제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티가 무엇이다 하는 거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접점을 통해서 소통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깜깜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내가 막 그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논문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택도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저는 이 사람만큼 못 따라갈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 커? 다 애들 너무 잘 됐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착하게 해봐? 이 사람이 훨씬 착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깜깜해요. 복음은 마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낯선 땅에서 살고 있어요. 어쩌면 많은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굉장히 새로운 세속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낯선 땅에서 이런 이방 땅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바빌론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가기 전에 다니엘서 배경을 좀 보죠. 처음 두 페이지는 역사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정신을 하고 이렇게 깨가지고 좀 잘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다니엘은 보통 이제 BC 6세기 정도에 살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모든 학자가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닌데 꽤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다니엘서가 쓰인 거는 BC 2세기 경에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BC 6세기에 같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더 진보적인 분들은 BC 2세기쯤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하품하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오케이 저는 오늘은 이걸 BC 2세기에 쓰였다고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BC 2세기에 유대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느냐?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일하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의 나라를 이제 부하들에게 분할해서 줬다. 이런 거는 세계사 시간에 희미하게 배운 기억이 있으시죠? 예, 있다고 해주세요, 그냥.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 4세라는 분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왕이었냐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의 문화, 헬레니스틱 컬처를 아주 강력하게 자기 피지배 민족에게 강요하는 헬레나이제이션, 뭐라 그러나 그리스화라고 해야 되나? 헬레니즘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헬레나이제이션이 막 진행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헬레나이제이션의 그 문화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유대인들도 생기고 공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갖기도 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반면에 헬레나이제이션이 많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불편한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쟤네들이 자꾸 헬레니즘의 문화를 나한테 강요하지?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첨예하게 계속 부딪히다가 그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거기서 딱 떨어져 나가가지고 뭔가 우리는 새롭게 이 그 헬레니즘의 문화로부터 독립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찾자 그래가지고 딱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쭉 진행가다가 그 셋째 아들 유다스 마카베오스라고 부르는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그 무장 봉기를 통해서 그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땅 거기를 재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뺏어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를 들면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는 성전 같은 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핍박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전에다 돼지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치욕적인 거죠. 그런데 이 유다스 마카베오스가 무력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그 성전을 뺏어왔어요. 그게 한우카예요, 한우카. 그 왜 유대인들이 한우카 지키는 거 아시죠? 촛불 펴고. 예, 그게 한우카예요. 성전 탈환한 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둘째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왕조를 세워요. 그게 하스모니아 왕조, 하스모니안 다이너스티라는 왕조예요. 그게 BC 134년부터 37년까지 유대 땅에 있었어요, 왕조가. 자, BC 37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40년쯤 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년쯤 전까지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많은 학자들이 또는 어떤 학자들이 이 그 유다스 마카베오스가 성전을 탈환하고 이런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런 당시 이 당시의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BC 2세기에 왜 하필이면 BC 6세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을까? 이걸 정리하기 시작했을까?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문화가 정복하고 있는 유대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과연 헬레니즘이 온 세상을 장악해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BC 6세기에 있었던 다니엘의 원 자료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정리해서 다니엘서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배경을 하나 봅시다. 다니엘서는요, 유대 함락이 BC 586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빌론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바빌론이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더라도 그 제국을 바빌론이라고 불러요.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바빌론 그러면 강력한 힘의 상징 이렇게 이제 돼 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계승하지만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요. 그 포로됨이라고 하는 것이요. exile, 포로됨이라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티프였어요. 자, 제가 이제 그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하는 그 세션에서는 이걸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BC 586년에 성전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다니엘처럼.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살아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긴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지컬리 포로에서 귀환을 하긴 했는데 포로 귀환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이 끝나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 언젠가 포로 귀환이 완성되는 어떤 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완성돼요. 포로기 때. 그러니까 정리되고 완성이 돼요. 물론 그 전에 원자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정리해서 그때 많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라는 거는 사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경을 놓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도 사실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죠. 근데 그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리고 뭐 그 저기 예루살렘 멸망 같은 거 얘기하면서 가증한 것이 어디 선 것이 보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예언하는 부분 있죠. 이런 것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다니엘서의 우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포로 귀환.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아직도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또 다니엘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뜸이 좀 통하는 게 보이시죠? 다니엘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다니엘서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1장 전체를 읽을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관장에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국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님은 사드락이라고 하고 이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라고 간청하였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시는 분은 나의 상전신 분이시다. 너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어른이보다 더 상한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내 목숨이 임금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멘. 장관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도 좋고 줘서 먹게 하였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로 모았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라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맛을 사가 주술 갖고 하다 열 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때로는 약간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너무 괜찮잖아요, 사람이. 본인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똑똑하고 나중에 보면 딴 사람들 다 못하는 거 난 하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막 불에서 너무 영웅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영웅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큰 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있는데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다 그랬죠. 근데 역사적 그 연도를 좀 맞춰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유다의 여호와김 왕 때는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크라운 프린스였어요. 그러니까 세자 뭐 그런 거죠. 황세자 그런 거죠.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포위했다 그랬을까? 왜 느부갓네살 아주 왕이 아니었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를 했다고 그랬을까? 사담 후세인이요, 자기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사담 후세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라크에서 바빌론의 영광을 재건하고 나는 새로운 느부갓네살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었냐면 말하자면 우리 버전으로 하면 광개토 대왕인 거예요. 세종대왕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링컨 이런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고 잘나가던 시대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다서 성을 포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느부갓네살 있지, 그 광개토 대왕 있지, 그 진시황 있지, 그 징기스칸 있지, 그 잘나가던 애 걔가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한 거야. 이건 거예요. 상황이. 그림을 그려주시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는 강조하는 거는 힘없는 이스라엘과 강력한 바빌론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2절에 주어가 뭔지 보이시나요? 주님께서. 2절의 주어가 주님이에요. 망했는데, 쫄딱 망했는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한 이 아도나이는 그야말로 로드예요. 로드, 주인이 그 백성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바빌론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함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니엘서의 대단히 중요한 띔이에요. 그 안에서도 망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 이거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르고 이때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는데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새로운 땅에서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일상을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뭐 저처럼 다 그렇겠지만 하루에 15시간 일해도 일 못한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 상사 말은 못 어기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잊고 있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교에서 지도교수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직장 상사, 지도교수, 부모님, 사회적 통념, 부도덕한 정권, 돈, 성공에 목매고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얘기가 나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바빌론의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가져가가지고 신의 보물차고에 넣어두었대요. 옛날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A란 나라가 이기고 B란 나라가 졌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A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B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고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었던 마르둑, 뭐 벨 이런 신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 자기의 그 성전에 갖다 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왜 일부만 가져갔을까요? 다 안 가져가고.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일부만 가져간 성전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군데군데 비어있는 성전 그릇들을 보면서 우리는 패했구나. 우리는 망한 백성이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을 거예요. 너 까불어? 니네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 꼭 기억해. 그 마르둑이 바빌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 임마. 까불지 마. 자근자근 밟아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용기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한 번에 확 밀어버리고 쫙 그냥 해버리면 절치부심하고 뭐 와신상담해가지고 그래 이겨버리라 뭐 김인년 3월 1일 정오 뭐 타이끈 들고 뭐 이런 거라도 해볼 텐데 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셨다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르둑에서 하나님이 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다니엘서는 과감하게 주님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졌는데 망했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바빌론에 협조하고 바빌론에 충성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그래,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매님은 뭐 하나님께서 자녀님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이 통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하면 욕먹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못하지만 다니엘서 뒤에 가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왕들은 꽤 우스꽝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 그 성을 이기지 못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이런 왕들은 말하자면 폭군인데 이 사람들은 광개토대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간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왕들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그리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주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그 힘없고 보잘것없는 티네이저 다니엘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개인 윤리에 대한 책으로 읽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다니엘서는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면서 누가 그 바빌론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 거죠. 이방 왕이 다스리는 세속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패배한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인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바마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팀쿡이나 레리 페이지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찬 한 사람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크리스찬 한 사람이 그 회사의 그 역사의 주인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죠. 내 월급 주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우리를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이 상 받는다고 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축구선수가 빵 넣고 막 기도하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 욕하죠. 막 별의별 XX 막 얘기 다 나오죠, 인터넷에. 왜 그래요? 크리스찬 꼴 보기 싫은 거잖아요. 니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니들 뭐 하는 거 뭐야? 그래서 그 뭐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이러기만 하면서 다들 이기적으로만 행동하고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지 속 다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선수가 골 넣고 기도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세속사회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낯선 땅, 이방 땅,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언어가 그 땅에서 통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세상의 언어로 그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교회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것과는 다른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왕과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죠. 3절 5절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포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4절 보면은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바빌론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했고요,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잘 줬어요. 3년 동안 교육시키고. 자, 서머리하면 뒷다 잘해줬어요. 그죠?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 이렇게 잘해줬을까? 이 포로로 끌려온 애들을 왜 이렇게까지 잘해줬을까? 이 당시 바빌로니아, 여기 이제 바빌로니아의 학문이라고 했는데, 갈대아 학문이라고 이제 표현, 그 원언되어 있는데, 바빌로니아의 학문은 이런 거에 말하자면 최첨단 학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엘보니아라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엘보니아? 아무도 딜버트 만화를 안 보시는군요. 딜버트 만화에 보면 그 굉장히 그 후진국 막든 나라의 대명사로 엘보니아라는 가상의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네, 엘보니아라고 합시다. 그 후진국 엘보니아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찌질한 어떤 애 15살짜리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스탠포드의 게이츠 빌딩 앞에 갖다 놓다고 합시다. 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뻥 가는 거죠. 뭐 구글에 그 바베큐를 맘대로 먹게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맛이 가는 거예요, 얘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동네에서 벌 해가지고, 똥 해가지고, 그 콩무늬 빨아먹고 뭐 이런 거 갖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 바베큐를 맘대로 주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죠. 바빌론은 자신이 있었어요. 얘네들 데려와서 얘네들 잘해주면 얘네들 다 넘어온다. 하나님 백성 아유 소용없어. 잘해주면 다 넘어온다. 바빌론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상당히 성공했던 것으로 보이죠. 망해가는 나라 분위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망해가는 회사에 이제 두 번씩이나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회사가 이제 쫄딱 망한 경험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랩 전체가 클로즈 해가지고 이제 레이오프 당한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 망해가는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어떠냐면 뭔가 계속 쫓겨요, 일이. 계속 일은 잘 안 되는데 계속 프레셔는 하고 돈은 떨어져 가고 중요한 사람들은 계속 회사를 떠나고 그 위에 보스들은 소리를 더 지르고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은 더 안 되고 그러다가는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게 보여요. 여기 여호와김 시대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지 않았겠어요? 바빌론 오기 전에. 아, 망하는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월스트리트 한가운데 딱 갖다 놓은 거야, 얘를. 뻥 찌는 거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첨단 학문이 있는 거구나. 세상에 바둑을 두면 이세돌이 지는구나. 다른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는 충격일 거예요. 망해가는 시스템 속에서 이런 그 처절한 그 나라의 끝장을 맛본 소년이 꽉 하고 화려한 것을 봤을 때 압도당하는 것.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화려한 것으로 가져가면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걸 보면요. 다니엘은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내 심판관이다. 라는 뜻이고, 하나니아는 야훼.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Yahweh is gracious. 그 다음에 미사랴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사랴는 Yahweh helps. 그러니까 야훼가 도와주신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꾼 이름을 보면, 벨드사살, 샤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러니까 샤드락과 메삭은 약간 좀 뭔지 그 현대 그 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특별히 이제 벨드사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벨리어, 그 그를 보호하소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벨은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약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벤느고는 느고라는 느고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느고는 그 당시에 바빌론의 그 마르둑이라는 그 최고의 신의 아들이에요. 자, 창씨개명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창씨개명을 당했어요. God is gracious. God is my judge.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느고의 종, 왕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완전히 참 암담한 거죠.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름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왜 그러죠? 예레미야서 25장 뭐 이때 요 어간을 보면 되게 이제 그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바빌론 땅에 끌려가거든 거기서 농사짓고 적응해서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니들이 견뎌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치욕적인 이 창씨개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 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보면 바빌론의 4절에 보면 바빌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했다 그랬잖아요. 바빌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요새 뭘 가르쳤을까요? 다니엘서 후반에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배웠던 건 점성술이었어요. 꿈을 해몽하고 박수, 술객, 이렇게 이제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 저기 한국에서 가면 보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점을 치는 사람이 돼? 심지어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를 거부하나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강청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음식은 거부했을까? 코셔가 아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면 아마도 그거는 그 당시에 뭐 신전에 바쳤던 고기 같은 걸 와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특히 유대인들은 코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유대인들하고 룸메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룸메이트 하면 유대인들은 막 소금젓 요거 있는 거 막 거의 짐승 보듯 하잖아요. 막 그런 거 먹는 우리를. 아니, 소금젓이 아니고 새우젓. 짐승 보듯 하잖아요, 우리. 니들 그런 야만적인 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릴리저스한 유대인들은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빌론 땅에 와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적어도 본문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특별히 그걸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에 순응하고 살았던 다른 포로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그 릴리저스한 그런 규례 때문에 이거를 거부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국에 이제 뭐 그 여러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주석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한국의 김호건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근주 교수님 같은 분이 얘기했던 이게 참 이렇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푸셨냐면은 이거를 특권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것도 점성술을. 창시의 명, 치욕스러운 창시의 명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것들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를 더럽힌다고 생각했냐면 특권은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잘 먹는 거. 포도주는 그 대개 유대 전통에서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왕의 식탁에서 뭔가를 먹는다라는 거는 왕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왕의 총애를 받고 이런 특권인 거예요. 특권은 거부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상황, 굴욕, 치욕, 좌절, 이것들은 나를 그 더럽히지 못하지만 특권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리콘밸리라는 세속사회, 이방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건 뭔가요? 우리가 살면서 A부터 먹겠다. AXX. A 뭐 같은 놈들. A 싫어. 힘들어.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좌절, 치욕, 꿈을 이루지 못함,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징징거리죠? 우리 특권 때문에 힘들어해 본 적 있나요? 좌절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좌절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특권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봤던 것은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걸 본 거죠. 내 뜻대로 직장에 일이 안 풀릴 때, 앞길이 불투명할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없을 때, 커리어가 안 풀릴 때, 졸업이 늦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이것이 우리를 계속 흔들게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 바빌론 땅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자, 이런 거 어떠세요? 바쁜 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 힘들다. 애 키우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쳐서 성경 볼 시간 없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오면 그야말로 뭐 하나도 하기 힘들 만큼 지쳐서 집에 올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나를 더럽히고 있나요? 피지컬리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건 나를 더럽히지 못해요. 나를 더럽히고 있는 거는 계속 들어오는 페이첵인 거죠. 식당, 그 좋은, 그 회사 식당에서 먹는 좋은 맛있는 음식인 거죠. 그것에 목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좀 더 다다르지 못해서, 그것에 좀 더 가지 못해서, 그거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청소년들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왜 특권이 문제다 이걸 깨닫게 됐을까요?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다 보니까 누가 방언을 해서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어요.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 말하자면 맨정신에 했어요. 왜 그랬을까? 맨정신에? 다니엘서에는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는 바빌론 땅, 이방 땅, 낯선 땅,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잘 안 나와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 늘 듣고 사는 사람 있으세요? 회사 저기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경험 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결심했어요. 어떻게 결심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회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와가지고 바빌론, 이 화려한 바빌론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어떻게 여기서 확보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토론하고, 야, 이렇게 해볼까? 우리 창식이 하면 거부해볼까? 아니, 우리 점성술 배우는 거 때려친다고 해볼까? 이런 거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논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보기에는 특권이 문제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우리 그 밥을 거부해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뭐 이거 보고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잘못 적용을 하면 그래 이 요리가 옳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채식하는 거 맞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요리가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맨정신에 이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작전을 짰을 거예요. 10절 같은데 보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환관장이 야 니들 그렇게 해서 니들 얼굴 망치면 내가 죽어. 나 그거 허락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2절 같은데 보면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요때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제 말하자면 타협점을 제시하잖아요. 아마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미리 시뮬레이션 했을지도 몰라요. 야, 환관장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야, 열흘만 해보자고 그래보자. 맨정신에 이렇게 디스커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결정을 종교적 결정으로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살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디스커션일 수도 있는 거죠. 책 읽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 챌린지하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물론 제가 기도 안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큐티해야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 뜻을 정하자. 하나님 백성으로 특권을 거부해보자. 우리는 성경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을 쳐요, 성경을 가지고. 자, 제가 이제 그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니엘서 1장 1절 큐티를 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유다야 여호와김이 3년 된 회. 3년. 3년이구나. 3년 뒤에는 주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거야. 그렇죠? 우리 웃지만 성경 우리 그렇게 봐요. 성경은 전보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 가지고 전보는 일을 하는 한 우리는 바빌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바보 같은 예가 아니라고라도 조금 더 소피스티케이트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어떤 분들에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 3분간은 잠깐 조세요. 그런 분들은 성경적인 경제관 이런 건 이제 뭐 그 스터디하거나 이런 분들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많이 하신 한국에서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 헨리 조지라는 분 많이 얘기하고 그래요. 잘 뭐, 아, 들어보신 분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뭐 헨리 조지 얘기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얘기. 성경에서 데이트 세미나 같은 거 교회에서 데이트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 응. 들어보면 대개 무슨 얘기하냐면 이삭과 리브가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취해야 되고 보니까 뭐 리브가는 살이 깊어서 여기다 말인가 낙타에다 막 물도 많이 주고 그랬다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적용을 막 찾으려고 노력해요. 좋아요. 해야 되고 할 필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는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스토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그 백성들 속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억지로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걸 막 끼워 맞추고 싶어 해요. 그게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세속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방향이 다 반대인 거죠. 제가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적 가정관. 예, 결혼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성경적 가정관 그럼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매들이 열받는 거죠. 오케이,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 그래 사실은 순종이라는 거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막 해석을 해요. 오케이 좋아요. 저 아주 거기 나오는 말 참 맞다고 생각해요. 따라야 할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과 지금과의 전혀 다른 문화적 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거를 그냥 그 종교적 언어로 확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걸 해석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는 컬처럴리,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는 교회에서,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가정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아, 정말로.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 어느 순간 되면, 와, 내가 그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크게 웃으면 거기서 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부부도 그런 생각해요. 그때 아니 얘 내가 눈이 뺐지 얘 아니고 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그걸 우리가 막 다 들라고 나 크리스천 이런 그 망측한 생각을 하다니 막 하가 다 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의 잘못된 인격 때문에 혹은 배우자의 잘못된 어떤 모습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못한 부부 생활 속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니 행복한 부부 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행복한 부부 생활은 거룩함의 바이프로덕트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와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계속 행복한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해서 봤는데 갑자기 남편이 게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황당한 거잖아요. 이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은 교회에서 평생 입 닫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거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가정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깨어진 사람, 망가진 사람,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픈 이야기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다들 거짓된 웃음을 이만큼 걸고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런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봤던 것처럼 바빌론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바빌론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과 같은 결심을 한다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채식을 하자? 이효리가 옳았어? 아니면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게 있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뭐지?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뭘 누리고 있는 거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 아주 프리머추한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연봉 10만 불, 15만 불, 뭐 잘 나가는 분들은 더 받은 분들 계시겠죠? 그 부부가 같이 벌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빠듯하죠? 이 여러분들 대학생 때 지금 내가 이만큼 벌면 이렇게 빠듯할지 몰랐죠? 근데 힘들어요. 그죠? 왜 교회 가면 이런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은 며칠을 일부를 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 막 한 달을 일부를 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한 달에 몇천불 갖고 만불 갖고 살아도 모자란 거예요.
기술적인 이유로 녹음이 끝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